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함.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에 의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오르게 했고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여,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분의 미쁨과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가 즐겁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더라도 구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이 돈을 받고서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않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친구들이여, 여기서 나는 일어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달리 도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을 힘입어 능히 갚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타난 곳에 은혜가 더욱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그 아들 안의 은혜가 더욱 많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께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며 우리의 죄를 관과하실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떳떳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이제 우리는 로마서 3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은 본래 성경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본다면 이 단락의 성경 말씀이 매우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어조는 다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며 멸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면 전파의 복음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일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빚을 지고서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갚아줄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21절의 처음 세 글자, 이제는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큰 전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본래 하나님의 의는 율법 안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곧 당신이 하나님께 빚진 만큼 그분께 갚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없고 당신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는 것은 매우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안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이 하나님 자신에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1절 끝부분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고 다윗과 다른 선지자들도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죄를 속량하게 하심은 그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운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운자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운자는 언약궤 위에 덮개로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입니다. 땅의 모든 곳에 다 죄가 있으나 유일하게 이 장소만은 죄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운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운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도 의이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것도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채무자가 아니라 빚을 갚고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매우 보배로운 일입니다. 오직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압니까? 사랑이 비록 귀한 것일지라도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법정에 가서 어떤 사람이 요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정에는 사랑의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불의한 일이 생기고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율법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증거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증거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거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게 주사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저에게 죄가 있지만 구원받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그는 매우 애통해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강팍하여 많이 울어야 그를 용서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가 좀 더 많이 울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뜻을 달리 가지시는 듯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애걸하고 간구하는 것이 유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셨고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십자가의 구속의 일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신실한 것이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입니다. 공의 문제가 생길 때 신실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둘째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러한 사람이 남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그 금액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전차를 한 번 덜 타고 동전 6개를 아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는 여기저기서 조금씩 절약하고 이것저것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채권자에게 비록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금액 전부를 당신 집으로 보내주신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당한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두 군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두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구원과 바꾸려고 하며 그들의 의로 그들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며 그들의 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아들 예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만일 누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외에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고 도와야 하며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루신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마선생이 이미 돈을 내 집에 전달해 주었는데도 내가 동전 몇 개를 절약하여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나의 이런 행동은 그가 내게 준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nd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만 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동전 몇 개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데 당신은 또 어디에 가서 의를 찾겠습니까? 아주 뚱뚱한 어떤 사람이 의자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다면 당신이 그 의자 어디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인데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의를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아들 예수님 안에 다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의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얻습니다. 얻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될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당신이 가진 일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길이 없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의를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도 어려움 없이 틀림없이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됨. 또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죄들을 용서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셨고 죄와 무관한 분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듯 그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심판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당신과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표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대표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다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 죄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일어나서 나를 보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극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조금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의의 표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결여된 두 가지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첫째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충분한 담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록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지라도 최소한 그에게 너는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배까지 고픈 지경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처리하시지 않는 것은 불의가 아닙니까? 만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셨고 죄를 심판하시지 않았으며 책망의 말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양을 구원하는 목자가 첫째 비유이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둘째 비유이며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가 셋째 비유입니다. 첫째 비유에서 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 첫째 비유에서 탕자의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빛으로 비추시고 아버지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보시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비유에서 처리되었고 당신 속의 느낌은 등불을 켠 여인의 비유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미 자신의 잘못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환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은 이미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환영하시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고 선한 목자가 이미 그의 죄를 감당하신 것을 보고 성령도 그의 속에서 그의 죄를 보여주셨다면 또 만일 그가 집에 돌아왔다면 그의 죄가 영원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죄를 말하거나 방탕함을 말하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죄를 말하는 곳이요 방탕함을 말하는 곳입니다. 만일 당신이 집에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의로서 당신의 죄를 언급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누리고 입고 거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한 은혜요, 의로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의로운 것임.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분은 불의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역시 불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죄인을 용서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그분이 불의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는 구속은 의롭지 않은 것이고 피가 있는데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도 의롭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한 형제와 함께 나는 주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배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도에 관해 말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가졌고 같이 간 형제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해교도였는데 대화 중에 그 형제는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당신은 계속 해교가 좋고 마호메트가 좋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당신에게 죄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당신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용서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해교도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선을 행하며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는 우리의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있을 때 통회하면 용서받는다고 하지만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일단 통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당신은 한 지방에서 죄를 범하고 다른 먼 곳으로 가서 통회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많은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죄와 상쇄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은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신이지만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교도는 당신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형제는 그에게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죄가 주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임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의도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본성과 충돌되지 않고 그분의 공의에 충돌되지 않는 방식으로 용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목적. 하나님의 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사랑이 변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아무도 그를 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붙잡고 의에 근거하여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며 그냥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러다 만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지 않으셔서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노를 바라시며 우리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시면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잃게 되고 우리 마음은 평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양심을 갖고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사랑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 인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을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비해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더 진보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더 진보된 것이고 기용 여사의 생명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를 의에 두어야 합니다. 의가 없다면 믿음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원히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중에 일부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양쪽에 빚을 요구하지 않으시니 먼저는 나의 중보에게서 다음은 나에게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심판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에게 죄의 가증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실지언정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율법을 희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매우 가증한 것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간과할 수 없으셔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킬지언정 죄를 처리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중하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기 위해 자우펑 공원에 갔었습니다. 홀연히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덮였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으며 금방이라도 큰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즉시 성경책을 덮고 공원 뒤에 있는 작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빨리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도 하늘은 여전히 시커멓고 계속 번개가 번쩍이며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자우펑 공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은 자우펑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지난번처럼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우레가 울리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번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에는 온몸이 젖을 것 같이 비가 많이 내려서 할 수 없이 작은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 밖에서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이 개이며 우레가 그쳤을 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돌아가는 길에 비가 한 방울도 몸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번 중 어느 때가 마음의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 다 비를 맞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경우가 이미 비가 내리고 날이 맑아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기의 죄를 간과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온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비를 맞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흑암으로 둘러싸이고 우레가 울리고 구름이 덮인 채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비가 내린 후의 구원이요 우레가 울린 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이미 비가 내렸고 우레가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받은 용서이지 그냥 받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그분의 아들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은혜는 직접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임한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거쳐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가 없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의, 곧 골고다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의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떳떳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밀수하거나 도적질하여 얻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고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활은 그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